설교학을 강의하는 교수의 단을 지킨 지 만 14년을 넘기면서 마음속에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상당히 천당 가기가 힘들 것만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몇 년 전까지 가르쳤던 제 강의가 잘못 가르쳤다는 것으로 늘 하나 둘 발견될 때마다 그 죄를 어떻게 제가 다 갚아야 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만은 늘 연구하면서 볼 때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근데 그것을 잡아주지 못하고 필요 없는 데 시간을 다 보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저에게서 공부를 했던 여러 목사님들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저 살아가는데 제자님들에게 먼저 그저 부끄러운 이 교수의 고백을 먼저 남깁니다. 저는 서론적 접근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에게 제2 바티칸 공회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고에 있는 내용은 본론으로 취급해 주시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에 그 종교개혁은 도저히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알지 못하는 언어였던 라틴어로서 모든 미사 곧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430년 어거스틴의 죽음 이후 설교는 이미 다 소위 로만 캐토릭 교회 미사의 현장에서는 다 사라졌습니다. 성경도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무도 현지의 사람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찬송가도 라틴 찬송가를 부르면서 뭐 찬토 같은 걸 부르면서 모든 회중이 통참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찬송들밖에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실질적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전 유럽이 하루아침에 종교개혁이 번져졌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개혁의 모든 요소들이 발발될 때에 그렇게 삽시간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던 미사의 언어를 바꿔버립니다. 곧 그 나라 자신들의 말로 바꿔버립니다. 독일에서는 독일어의 말로 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도 바로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물론 잃어버렸던 설교를 회복해가지고 거대하게 설교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찬송도 독일어로 또 뿐만 아니라 독일의 민요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전부 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완전한 혁명입니다. 그건 개혁이 아니고 혁명이었습니다. 그럴 때 종교개혁은 전 유럽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의 고유한 성격이요 고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아시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반종교개혁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 잘못된 것입니다. 소위 자체 종교개혁입니다. 로마 천주교의 자체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것이 바로 카운터 레포메이션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레트란 회의에서 부결돼 버리고 아무런 변화 없이 로만 캐톨릭은 계속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이 카운터 레포메이션이 통과가 됐더라면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는 현재와 같은 세력을 유지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대로 캐톨릭이 왕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든지 다행하게도 로만 캐톨릭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62년에서 65년까지 있었던 제2바티칸 공회에서 완전히 개신교의 고유한 성격과 내용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 말은 로만 캐톨릭 교회가 현재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째, 미사는 현지 언어로 할 것, 설교를 철저히 할 것, 각 신학교마다 설교와 교수를 들을 것, 성서를 그 나라 말로 번역할 것, 그리고 그 민속곡에 얼마든지 찬송을 넣어서 부를 수 있을 것, 그리고 그 문화와 함께 미사를 진행할 것, 우리보다 한 수를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에서는 얼마 전에 제사 밥상에 밥을 차려놓고 숟가락 꼽는 것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한 발짝 앞서면서 문화와 접근을 합니다. 말을 바꾸면 지금까지 한 500년 동안 가져왔던 우리의 고유한 개신교의 성격이 로망 캐톨릭에서 다시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맙니다. 좋은 사람 전도를 하면요, 묘하게도 교회 결정은 자신들이 하겠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다음에 오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목사님, 어디로 결정했습니까? 물론 전도할 때 저는 통합측 목사입니다 하는, 그 뭐 통합측 별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또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고 영락교회 교통입니다 하면서 별소를 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통 오라 그 말이겠죠. 했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전도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제 교단에 오지 않고 타 교단으로 갑니다. 타 교단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단이 물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퍽 들만 합니다. 예, 순복음교회도 가봤고요. 침례교도 가봤고요. 그리고 장로교도 가봤고요. 다 가봤습니다. 성결교도 가봤고요. 감리교도 가봤고요. 그런데요, 역시 이 옆에 있는 반폭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반폭교회 우리 교단이 있거든요. 나는 또 속도 모르고 잘하셨습니다 그랬죠. 알고 보니까 잘하셨으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반포교회입니다. 무슨 반포교회입니까? 천주교 반포교회입니다. 이제는 각 천주교가 천주교회를 붙이지 않고 앞에다 천주교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반포교회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저도 반포교회에다가 천주교회에다가 한 귀한 인물들을 몇 사람 헌납을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예수를 믿던 사람도 됐다 하고서 목사님이 바뀌기만 하면 캐톨릭 교회로 달려가고 통합 측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가 전도한 사람도 캐톨릭으로 달려가고 젊은이들은 이제 아예 민주회복의 메카였다고 하면서 캐톨릭으로 달려가고, 다 캐톨릭을 가는지를 여러분 사연을 아십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역시 엄숙한 재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캐톨릭, 우리 개혁교회 가면 전혀 의식이 없고, 전혀 의식이 없고, 그저 박수 치면서 노래한 것 전부인데, 저희들은 안 맞습니다. 예수 믿는 오래 사람이나 오랜 사람이 맞을까? 우리는 안 맞습니다. 둘째, 설교가 어떻게 만담 비슷하고, 예화 하나 잔뜩 늘어놓고 즐거운 시간으로 만든 건 외에는 없습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1970년대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측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만 분명히 결정했습니다. 설교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통합측 목사님들, 총회에서 이런 결정이 있는지 그것마저 모르시고 아마 그동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반성해 볼 문제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하시 하는 것은 과거의 한국 교단의 한국 교회 통합측 아닙니다. 전 개신교회에 없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까지도 그런 걸 들을 길이 없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 꼭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그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오면서 여러 부흥사님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 설교에 이런 말이 들어오면서 고수들을 등장해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면 왜 아멘 소리가 안 나냐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흥사 출신 목사님께서 우리 학교 체플에 와가지고 천여 명들 학생 앞에서 소리를 하면서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멘이 나오면 큰일 난다고 이 교수가 말했는데, 아, 지나간 강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 교수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못 나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왜 이 학교는 아멘도 없느냐고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건 부흥사님들이 개발한 신제품입니다. 그 신제품 때문에 한국 교회의 설교는 전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기분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달되어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면 총회에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금지했겠습니까?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축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사람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성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납니다. 나는 1인칭 단수를 생략하는 우리의 언어 습관 가운데서 아무 탈 없이 나는 그걸 빼도 말이 되니까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설교는 이제는 제 길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칼빈이 종교교육을 하면서 성소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여느 말이 그런 말했습니다만 설교자는 언제나 이상적인 설교자를 자기 마음속에 두고 성장을 하고 모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설교 세계를 유심히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매 주일 자기 교회에서는 그저 주일 강단만 지켜 매 주일 나가면서 부흥회를 하고 있다는 신문 광고를 내고 있는 그런 부흥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계십니까? 고급 가장 최고급의 자동차를 타고 저 회장님처럼 기사를 놔두고 다니는 그러한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겠다는 그러한 목사님을 그러한 설교자를 여러분의 이상적인 모형으로 두고 계십니까? 설교할 때마다 모든 교인들이 아멘 소리가 터져나올 때 나도 저렇게 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모형으로 두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부흥회를 하고 헌금이 거치는 것에 70%는 이 교회, 30%는 내가 가져간다는 어떤 협상을 하고 서 있는 그러한 부흥사를 원하십니까? 미안한 말입니다만 오늘 그런 기술은 저한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슬픈 사연만을 말할 뿐입니다. 최근에 어느 잡지에 볼 테니까 보니까 목회자들이 약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최면술을 배워가지고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최면 학교의 무슨 회장인가요? 그런 학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읽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모형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이 그 길로 계속 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많은 경제적인 수입과 훌륭한 차와 좋은 집과 풍성거리는 흥청되는 삶을 보시면서 그런 설교자가 되겠다는 분들은 본 강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21세기는요 분명코 말씀드립니다. 우리와 다른 모습, 다시 말하면 교인들보다 한참 높은 세계를 달리는 그러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게 될 것이지 미국에서도 장관급이나 회장급이 아니면 더 좀처럼 기사를 두지 않는데 기사를 탁 두고 다니는 이러한 목사님들을 보면서 교인들이 따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 자랑스러운 젊은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인천 부근에 사는데 제가 직접 가보았습니다. 본인과도 물론 만났습니다만 그 부목으로 한 6년째 있는 내 제자를 불러서 따로 만났습니다. 어떻게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이상한가? 이상합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갔는데 남자가 4분의 3이 모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이 아닙니다. 자세히 물어봤더니요. 그렇게도 목사님을 좋아한답니다. 재밌대요. 자기는 자동차 없이 태어났고 자동차를 소유한 적이 없으니까 아무 불편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없이 삽니다. 그랜저를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요. 교회만 오려면 목사님한테 미안하니까요. 엑셀 조그만 것을 오래된 차를 하나 사서 집에 놔뒀다가 주일날 올 때만 그걸 타고 오신답니다. 아, 멋있었습니다. 아파트를 하도 적은 데 사니까 30몇 평으로 해줬는데 이 목사가 말이죠. 한두 달 살다가 도저히 집이 높고 하니까 주님 승진에 지장이 된다고 말이죠. 십몇 평짜리로 이사해놓고서는 목사관이 이제 이동됐습니다. 큰 데 있는 게 좀 불편해서 적은 걸 옮겼습니다. 하고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당회에서 당회를 하는데 그저 반대파 항상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반대를 하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제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없던 걸로 해버립시다. 그냥 취소해버립니다. 그거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에이,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당해하는데 또 다른 안건 가져왔는데 또 장로님이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아 그래요 똑같은 말 하면서 없애버립시다. 한 대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반대만 하면 안건이 없어진 겁니다. 장로님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할 수 없이 그 다음부터는 태도를 바꿔가지고 안건만 나오면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당해가 30분을 넘기지 않는 됩니다. 그의 삶과 메시지와 그리고 그 겸손 방법이 우리보다 한 차원 높기에 그 교회는 그렇게 되어갑니다. 부목이 우리 교인들과 가까운가 뭔가 보자고 설교를 더 잘한가 못한가 보자 하는 옹졸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보니까요. 재미있습니다. 너 구역을 최대한 네 사람 만들어라. 해서 3년인가 4년 만에 한 번씩 교회를 분립을 시키는데요. 가져 딱 너가 간다 할 때 다 따라나서도 만들어. 해가지고 만약 사람이 적으면 내가 인기가 부족하대가지고 너 책임이다 하면서 얼마나 자기 사람 만들어 그럽니다. 장로님들도 만약 자발적으로 따라갈 장로님 있으면 좋대. 안 되면 위에서부터 그저 따라갈 준비를 하십시오 하고 장립을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미운 장로님이나 고운 장로님이나 그저 자연적으로 물갈이를 잘하게 하더군요. 참 방법 좋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제풀에 와서 강사로 말할 때 일체 당신 입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마시오. 내가 할 테니까 하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설교자의 본연의 자세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설교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먼저 찾고 그리고 성서에 나타난 우리 설교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입니다. 장신대 졸업생들이 있을 텐데 외가 서가지고 딱 외울 사람 없는가 모르겠네요. 출석 부를 때마다 이걸 외우지 못하면 학점을 안 주거든요. 14장 그러면 예 하고 다 외웠는데 지금 여기 몇 사람 보이는데 뭐 없습니까? 졸업을 취소시킬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죠.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예언이라는 말은 미리 무슨 예언을 미리 말을 한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맡을 예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입니다. 여기서는요. 내 이름으로 거짓 설교를 하도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잘 명심해 두시고요. 이 구절을 잘 크게 잘 써가지고요. 벽에 걸어놓으십시오. 저한테서 설교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가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서재에 이 성경 구절이 잘 써서 딱 걸어놓지 않으면 반드시 제가 책망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당회에 고자질을 합니다. 이 목사 장래가 대단히 어두운 사람이니 속히 갈아치우라고 내 말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늘 이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이 거짓 계시와 자기의 환상입니다.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의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제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 말씀에 귀를 꼭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3장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입니다. 23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잘 생각하십시오. 거짓 몽사 자기의 환상을 예언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헛된 자만으로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1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 말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서 19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의식주를 위하여 말입니다. 너희가 의식주를 먹고 살기 위하여, 그 말이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여러분, 설교자는 절대로 자신의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칼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저는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엠바세더라는 칼빈의 그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전권에 이탁을 받은 말씀의 사자라고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말씀의 사자다운 짓을 하는 사람에게 말씀의 사자지, 설교자만 되면 다 말씀의 사자가 아닌 것을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칼빈이 말한 말씀의 사자는 오늘 봉독한 바로 예레미야서 23장, 14장, 에스겔서 13장에 나온 이 말씀대로 아니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운반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의 사자라 한 것을, 저는 그것을 강조하지 못하고 가리켜서 수천 명을 이미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을 지금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롭게 제가 한문 6자를 써서 늘 학생들에게 이제는 주기 시작합니다.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언, 거룩한 말씀입니다. 성언 운반 일념이라는 글자를 써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 운반하는 존재들이지, 이 말씀을 내가 이용하거나 이 말씀을 내 생각에 뜰에 맞춰가지고 펼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이러한 뜻이고, 그리고 그 말씀 바로 이러한 현장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운반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운반자란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마 저에게 설교할 공부하신 모든 많은 우리 전 졸업생들이 아마 이제 세운 단어로 생각할 것입니다. 운반자입니다. 결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마음대로 쏟아내는 그러한 정권대사가 아닙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저는 설교를 성서에서 말입니다. 설교를 평생에 소명으로 알고 살다간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표적으로 네 사람만 뽑았습니다.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생애와 설교는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캐리그마틱 설교자 베드로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 캐리그마틱이란 말은 선포하다는 말이고 나팔을 분다는 말이 됩니다만은, 캐리그마틱 프리칭 한다면 아마 전도 설교, 선포 설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포의 내용은 세븐 팩토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가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생애와 그의 교훈과 그의 순환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과 재림, 이 일곱 가지 사실을 외친 것을 캐리그마틱 프리칭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내용을 빠짐없이 전파한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캐리그마틱 프리칭을 평생의 설교로 알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는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뜨거운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예수님인 줄 첫 번에 모르겠다가 옆에서 야, 저 주님이다 할 때 말을 듣자 말자 덤벙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대로 바닷속에 그냥 풍덩 떨어져서 그냥 걸어갑니다. 겁없이 주님을 무섭게도 사랑했고 그를 따르던 뜨거운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친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그 출발 지점이 나를 사랑할 때는 설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설교자는, 진정한 복음을 외친 설교자는 뜨거운 신앙,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을 때만이 설교의 출발은 시작이 됩니다. 리차드 박스터는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 칼빈에 대해, 아, 미안합니다. 루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루터는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종 3일 전까지 복음을 추가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이 견딜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출발이 바로 맨 먼저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생애가 있습니다. 천추의 한이 된 슬패의 십패의 쓴 잔을 마신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코 말씀드립니다. 설교자가요 완전히 성화돼가지고 설교자로 딱 출발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히 소위 그 성화된 생티파이된 그런 성화된 몸으로서 설교를 끝까지 한다면요 제가 보기에는요 상당히 교만해가지고요 그 메시지가요 상처받은 사람들과 만나지를 못할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설교자로서 부름받은 이후로 그 한이 될 수밖에 없는 실패의 쓴 잔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실패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이 쓴 잔은 나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충성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 지나간 실패의 쓴 잔 때문에 아니면 오늘 당하는 실패의 쓴 잔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거기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일어서십시오.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같은 설교자로서 등장하겠다는 이념을 가슴속에 품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남다른 열정의 복음을 늘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순교로 실패를 많이 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가 순교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전설은 아름답습니다. 내가 도저히 발끝으로 피를 흘려가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고 실토합니다. 주님과 같은 자세로 나는 순교당하기도 감당치 못한 실패의 쓴잔을 마신 사람이라면서 스스로 발을 하늘을 향하여서 그리고 머리를 땅을 향하여서 그의 피는 머리끝에서 줄줄 흐르면서 순교를 당했다는 전설을 듣게 됩니다. 순교로 실패를 많이 한 주님의 제자 베드로의 삶 속에서 설교자의 한 과정을 충분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 할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지금 그 뜨거움을 아무리 회복하려 해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저만의 고민이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아니길 바랍니다. 10대 때에 16살, 15살 됐을 때 마룻바닥 시골교회에서 무슨 난로가 있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 마룻바닥에 나가 새벽마다 엎드려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생활. 어린 몸에 오면서 가면서 찬송을 불렀고 어머니가 그 용돈을 하려고 키우는 닭을 그걸 팔아달라 해가지고 도사경에 참석을 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철회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던 그 어릴 때의 순박한 신앙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가니까 의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 그 마룻바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개척한 교회 있답니다. 그래서 개척한 교회 갔습니다. 더 백촌이죠. 갔습니다. 가서 그 말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님 왜 저에게 이 말 위에서 그렇게 엎드려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신앙을 다 어디로 가도록 저를 방치해 두셨습니까? 저의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열정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 이 마룻밥에서 기도했던 어릴 때의 신앙마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선지 성도들을 가르쳐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목이 메이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떠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뜨겁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지금은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서 더 잘 살고 더 화려하게 내 삶을 꾸미려고 하는데 더 앞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전에 방금 저 개인에게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저 개인 얘기를 한 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설교할 때는 일체 못하게 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안 하고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자유자입니다. 우리 졸업생들을 절대로 설교할 때는 자기 얘기 못합니다. 거듭 밝힙니다. 이렇게 강의할 때만 하시는 겁니다. 내 분양받은 아파트를 한 2년 동안 남을 주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뭐 집을 잘 꾸민 사람들이 교인들이 있다고 해서 그를 따라다녀서 어떻게 하라고 다 지시를 하지 그러냐고 구경을 시킵니다. 벽지부터 바닥가 아닌 것까지 전체 부엌가구까지 전체를 다 외제로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수 이렇게 했는데요. 박선생 나를 유혹하지 마시오. 나 지금 이 집도 내 손으로 도배하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어려워서 어릴 때는 내 손으로 도배하고 살았습니다. 나를 외제하면 넘어갈 것 같지만 그 유혹에 처럼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 아내랑 오면서 견적을 받아보면서 이래도 이 사람에게 일을 시키겠소 하면서 시키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이사를 좀 올라온 길입니다. 이상합니다. 그분의 말은 어느 목사님 집에도 어느 교수님 집에도 이상합니다. 물질 만능 풍조에 푹 쳐져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앞을 서고 있습니다. 사치와 방종에 더 앞을 서고 금금 전략은 뒤로 밀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설교자로 살면서 죽는 것도 반드시 서서 죽는 것을 거부할 정도로 생의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사는 그 입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소, 그가 이렇게 사셨소, 그가 십자가를 치셨소,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죽였는데 당신들을 구원했소, 그가 부활했소, 그가 승천했소, 그가 재림할 것이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거꾸러지면서 3,000명이 넘는 숫자가 회개하고 나섰던 것을, 거기서 눈물을 흘렸던 것을, 가슴을 쳤던 것을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삶을 흉내내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그런 설교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러한 가슴 아픈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퍽 괴롭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디닥틱 설교자 바울입니다. 디닥틱이란 말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독교인 곧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디닥틱 프리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적 설교 또는 교리적 설교 이렇게 합니다. 이걸 일찍이 영국의 신학신학자였던 C.H. 다시 사도들의 설교의 원형과 그 발전 아마 이렇게 번역됐을 겁니다. 조그만 책입니다. 이 목사님이 번역한 걸로 아는데 그 책 이름은 영어는 Apostolic Preaching and Its Development라는 그런 책입니다. 사도들의 설교와 그 원형 뭐 그 전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조그만 책입니다. 그 책이 보면 둘로 갈라놓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설교자들이 외쳤던 사도행전에서 외쳤던 설교는 예수님에 대한 아까 일곱 가지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외친 설교가 있는가 하면 바울은 그 소위 캐리그마틱 프리칭입니다. 캐리그마틱 프리칭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친 설교였다 분류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 이 기독교에서는 바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수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전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믿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는 걸 가르친 그런 내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디닥틱 프리칭이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잠깐 이 말씀과 조금 뭐 바울만 관계가 되고 관계가 안 된 말입니다. 말씀을 꼭 제가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에 있어서 문장을 하실 때에요. 이제는 믿습니다, 바랍니다, 생각합니다, 축원합니다 말 다 빼시고 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뭘 말한 겁니까?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보러 온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바울의 야고보의 베드로의 서신들은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십시오. 그럴 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말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 천당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못 간다는 말은 전혀 안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말로 둔갑시켜버린 사람은 그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천당이 없으면 그 천당과 지옥 가운데 뭐 하나 있었대다 보니까요. 목사, 옥, 목사, 당 이런 게 하나 있었대다. 아마 대부분은 거기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저는 천당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준 저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너는 너의 소임을 다했으니 와라 하고서 천당에 입구에서 하나님이 입장시킬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은 이렇게 말했고 바울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시오. 바울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자기 말을 해놓고 성경 말로 탁탁 맞춰나가는 제일 성경 구절을 제일 많이 설교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성경 구절을 제일 설교해서 많이 외우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단들입니다. 교주들입니다. 자기 말을 조절조절 외워서 탁탁탁 맞춥니다. 꽤 맞추는 겁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한 절을 말씀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땀 흘려 수고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일합시다. 이게 설교입니다.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돈을 모읍시다. 그리고 목사가 해외여행 나갈 때 그 좀 인사라도 할 수 있도록 돈을 좀 모읍시다. 명 아멘입니다. 제가 목사님 5시 반까지입니까? 그 다음 시간은 또 뭐예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 제가 이 목사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5분 더 할 겁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하도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요. 저도 테스트 해봤고요. 저보다 더 개구스러운 어느 목사님이 감리교에 계셨어요. 그분이 가서요 설교를 할 수가 있어야지 하도 하면서 터져 나오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군요. 설교하면서요 해라 한번 시험해보자고선요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 참 신으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인간으로 죽어 달렸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인간이 한번 죽으면 살지 못한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인간으로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도 아멘 소리만 나오면 좋다고 찾고 있는 사람들.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까 말한 대로 목사가 해외여행을 나갈 때도 그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갈 때 그래도 경제가 될 수 있는 여유 있는 교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아멘 속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그건 전부 자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서부터 이미 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우리의 소임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가정 가면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가정입니다. 얼마나 설교답습니까?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전혀 어렵게 생각할 것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꼭 그렇게 오늘 제 강의 다 잊어버리더라도요 이거 하나만 건지시면 이번 등록비가 다 나옵니다. 네, 다 나옵니다. 등록비를 바꿀 수가 없죠. 김대중 선생님 다녀간 걸로 아는데 그 말씀 다 잊어버리더라도 꼭 이 말씀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자기 말을 정하고 있는데 참으로 비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유의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자, 바울의 생애를 한번 보실까요? 지식의 정상을 달리던 생명입니다. 지식의 정상을 달리던 생명입니다. 성경의 어느 누이라서 바울만큼 유식한 지식의 정상을 달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식한 자만 설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높은 지식을 추구하고요. 외국 가면 참 우리나라는 좀 드뭅니다. 아,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신대원 2학년이에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자네 완전히 버렸는가? 그대 지식을 분토만 못하게 버렸는가? 하고서 확인을 몇 번 합니다. 할 때마다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냐 하더라도 그 지식이 설교자가 되는데 도움은 될지언정 설교자보다 앞을 설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절한 핍박을 당하면서도 조금 더 그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렇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바울도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선봉장입니다.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분이 많이 계십니다 합니다. 역시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와서 역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변신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제일 감명 깊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나 사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설교자의 삶의 철학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저는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운반자로서의 전혀 가책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설교자들이 가득할 때 이 땅에 한국교회가 세계의 교회로 분명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소망을 심어주던 설교자 이사야를 봅니다. 이걸 가리켜서 테라퓨틱 프리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설교를 가리켜서 목양설교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설교 치유설교 이렇게 말합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혼탁한 물결에서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심령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특유한 설교의 형태입니다. 현대인들이 자신의 혼돈된 죄악과 상처와 고독한 삶에서 가장 호감을 나타낸 설교입니다. 용서와 위로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목양의 설교는 현대 설교학에서 새롭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 여러분 잘 아십니다. 당시 정치와 사회의 부패상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면서도 많은 선지자 중에서도 큰 메시지를 가지고 왔던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구원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가지고 왔던 그러한 설교자. 메시아적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적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분도 예리하게 다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분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새로운 세계가 전개된다는 거대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복음은 대단히 현대 설교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1960년 초반에 서대문에 천막을 치고 한 설교자가 등장을 한 바 있습니다. 해 교단에 소속된 분들은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사실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통합교단하고 관계가 안 좋더니 여기 와서까지 우리를 비난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건 좀 꺼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위로의 설교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후로 가난과 상처와 혼동과 무질서 속에 있을 때 성령으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여 주고 하는 이것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참부 성령으로 참부 가면 위로받는 설교였습니다. 저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때예요. 대학생 때입니다.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정말 메시지 좋았습니다. 주로 새신자도 많았습니다만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많이 갔습니다. 특이한 것은 발음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삼시옷을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시옷자가 세 개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흉내내지 마시고요. 믿습니다 한다든가, 그 시옷이 한 세 개쯤 돼야 믿습니다 발음이 나옵니다. 정상적은 믿습니다인데요. 믿습니다, 성령, 샤랑 뭐 한데 상당히 발음이 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 발음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고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도 여지없이 지체함이 없이 삼시옷을 전부 도입해서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거기만 계신 게 아니고 여기도 계신다면서 자기 교인 지키기에 상당히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이중표 목사님 교회에서도 상당한 숫자가 갔다가 안 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즘 오기 시작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기독교 장로에서 많이 갔습니다. 뭐 두말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간 숫자만큼 돌아와야 할 텐데 저도 염려가 됩니다. 이 위로 설교, 목양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넷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자식이 쌀밥과 흰쌀밥과 소고기만을 좋아하고 다른 음식 먹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 가운데서 그 자식에게 쌀밥과 소고기만을 계속 먹일 수 있는, 먹이길 원하시는 그러한 부모님이 계십니까? 있으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할진데 편식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할진데 골고루 영양을 공급합니다. 무슨 말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편식을 시켜서 교인을 병들게 하는 것은 설교자의 죄입니다. 설교자의 죄입니다. 이사야의 생애를 보시면서 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끝맺음할 시간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남유다의 귀족 출신 소교자입니다.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서민층을 상대로 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높은 귀족들과의 접촉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성공회 같은 데는요, 귀족 양반들이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예전과 말씀이 그들의 정서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과거의 신분이 뭐가 됐든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어느 설교자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어느 가문의 유명한 몇대 손으로서, 그리고 우리 아버님께서 뭘 했고 할아버지께서 무슨 표시를 지낸 그런 자식으로서 자랑을 한 20분간 늘어놓더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가 돼서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뭐하는 겁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그가 내 제자였다면 저는 참지 않습니다.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저는 내 제자들과 같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만약 약속 안 되는 분들 없을 겁니다. 제 졸업생들 가운데서 저는 앞으로 모세의 지팡이를 짚고 반드시 제가 은퇴를 한 다음에 무슨 선생이라고 그러죠? 돌아다니는 선생을, 이거 깜빡했죠. 늘 방문하고 다니는 선생들 있지 않습니까? 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선생이라 하지 않아요. 아, 와룡 선생이요. 와룡 선생을 또 갈 겁니다. 와룡에서 다 가서요. 그런 순간 내가 어쩌고 하면서 자기 말 시큰해 놓고 그러면서 복음을 줬는데 역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다 할 때는 내가 일어나가지고 가까이 갈 겁니다. 가서는 그 모세의 지팡이로 우르 말이에요. 목을 딱 걸어가지고 끌어내릴 겁니다. 제가 가만두질 않을 겁니다. 약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허탄한 말들 하지 마시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오. 어떤 경우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과거의 자기 신분에 도취돼서 오늘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계속하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천당에 입장을 안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를 보십시오. 주저함 없는 소명의 응답을 남긴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간단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소명에 응답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설교자들처럼 소명에 뜨거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외국에 다 가보아도 한국 설교자들처럼 이렇게 소명에 불탄 그러한 사람은 적습니다. 단 물질 문명과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이 기회에 모든 기구들이 발전된과 동시에 거기에 쉽게 빠진 게 문제지. 소명은 좋습니다. 소명자가 끝까지 고고하게 살지 못한 게 크게 흠입니다. 마치 절간에 중이 고깃맛을 한번 보더니 빈대까지 다 없애버렸다는 그 속담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한국의 목회자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날을 보았던 선교자입니다. 미래의 지향적입니다. 오늘 몇 명 안 되는데 교인을 놓고 한탄하고 몇 명만 더 모여도 저쪽 옮겨가고 엊그제 유임식을 받았는데 오늘 옮겨가는 그러한 천박한 사람하고는 대조가 됩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에 초점을 맞추고 내 교인이 몇 명이 되느냐 관계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자기 충성을 기울이면서 나갔던 설교자였습니다. 그 생애는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메시아의 노래와 그의 고난을 먼저 본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50장 이하로 쭉 보면 얼마만큼 우리 메시아의 그 어린 양의 처절한 고난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까? 참으로 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의 설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부 내 52주의 설교가 위로의 설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리한 사회 정의와 회개를 외쳤던 설교자 세례 요한을 들게 됩니다. 소셜 프로페틱 프리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나타난 모든 설교자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사회 정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 그 왕실의 부정을 파헤쳤던,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양보하지 않았던 순교자들이 성경에서는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고 전하는 선지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로운 나라와 그 백성을 만드는데 조금의 양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설교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개인을 향한 예언적인 설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명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을 잘 알면서도 그는 개인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호칭을 하면서 개인의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고, 헤롯 왕에게는 그의 결혼이 바른 길이 아님을 서슴없이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놓인 보기 드문 순교의 설교자로 남게 됩니다. 그의 삶을 주목해서 보십시다. 사명감에 불탄 금욕과 청빈의 사람입니다. 한국교회에 틀림없이 세례요한만큼 청빈의 삶을 살고 있는 의인이 열 사람은 넘게 오늘 지금도 이북의 핵을 가지고 또는 이 나라를 통째 삼키려고 하는 김일성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자신은 이 청빈의 이 의인의 열 사람 반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어딘가 보이지 않게 농촌 깊숙이에서 교인 한두 명을 그저 섬기면서도 자기의 생을 바치고 있는,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과 뜨겁게, 그리고 순간마다 하나님과 뜨겁게 기도하고 연교하고 있는 아름다운 의인들의 기도가 우리 주변에 살아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건재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의인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텐데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강직하고 검소한 삶의 주인입니다. 그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검소한 삶을 살았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해제에 눈이 버뜩거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대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강직하곤 어떠한 타협도 없이 옳은 길이 있으면 옳다고 끝까지 버티고 나가는 그러한 설교자의 모습을 바로 세례 요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를 묵과하지 않은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십시오. 설교자가 옳은 길을 보고서 옳다고 외치지 못하면 죽은 생명입니다. 이제 좀 외치십시오. 유신헌법 5060 때는 하도 고문이 많고 안기부의 칼날이 하도 무서우니까 제 자신부터 입을 다물고 쩔쩔쩔쩔 메고 살았는데요, 이제는 좀 얘기하면서 사십시다. 그때 고난을 당하면서 그저 감옥을 계속 한마디 바른말을 외치다가 또 감옥으로 들어가고 또 한마디 외치다가 또 감옥으로 들어가고 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참 재밌더군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물어봅니다. 두 가지 사실에 자신이 있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 어른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나서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뭡니까? 첫째, 여자에 대해서 조만 스캔들이 없는가? 미인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둘째, 돈에 대해서. 셋째, 고문을 감당할 수 있는가? 꼭 감당할 수 없는 것만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열심히 뛰신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여러분 그 목사님 아시죠? 뭐요? 누구신데요? 예, 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우리 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 저는요 그런 말 합니다. 저는 못해도 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데 가서 나는 못하지만 내가 못할 때는 얼른 할 수 있는 사람 불러드려. 왜 못해? 늘 그저 내 대신 말해주고 내 대신 감옥 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좋아. 늘 부르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순교자의 무덤 앞에 가서 늘 자기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교를 아예 각오하고 나섰던 그런 분입니다. 때로는 방공포로 있던 그분이 세상에 자기보고 공산주의라니까 막 화를 어떻게 내면서 방공강연을 한참 방공 치중 하나 앞에서 하니까 얼마 있더니 기다려 하더니 올라가자니까 올라가 보니까 모든 사람 다 모여놓고 자기보고 방공강연을 하라더래요. 안기부 모든 직원 모여놓고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불의를 묶어 하진 아지하는 설교자. 대한민국에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저도 불의를 많이 묶어 했습니다. 물론 전두환이 5.18을 사건을 미국에서 그 현장을 처절하게 TV로 보면서 저는 7월 중순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8월 초에 돌아왔습니다. 귀국했습니다. 이미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들어보니까 그 고문이 어떻게 심하다든지 아예 꾹 참고 못했습니다. 왜 박수 치십니까? 부끄러운 박수입니다.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참 괴로웠습니다. 문교부에 출입한 내 기자가 있는데 문교부 소리를 또 보고 와서 장로의 신학대학 정장복 교수 신원주 향을 또 보더니 대단히 사상이 대단히 상당히 우리와 비협조적인 관계사 있는 사람인데 선동력이 강함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은혜가 있다 아니 그 얘기입니다. 워낙 무식해서 그렇게 쓴 것이죠. 그러니까 요 주 인물로 분별되어 있더군요. 걸리기만 걸리라고 기다린 것 같은데 제가 걸리면 제가 여기 와서 어떻게 설교와 강의를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아니죠. 고문이 무서워서요. 미안합니다. 불의에 동참은 안 했습니다만 유신과 오공과 육공에 동참은 안 했습니다만 결코 저는 말하지 못한 비겁자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말합시다. 대통령의 아들이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합시다. 입을 다무는 것이 도와준 게 아닙니다. 이제는 문민정부에서 우리 설교자들이 모두가 다 예언자로 나섭시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가서인가요? 그것을 미가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것을 그 말씀을 읽었다고 그 말씀을 법정에 고소했고 그 검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장로였습니다. 그래도 말없이 굽신거리고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말합시다. 이제는 늦지 않으니 천당 가고 싶거든 이제 입을 엽시다.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자는 비타민 A, B, C, D를 사랑하는 양들에게 골고루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저는 목회를 할 때 저는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뭐 책이나 보고 와서 가르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좀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른 걸 다 뭐 박사 뭐 한참 소개하다가요 한 가지 빠뜨리면 화를 냅니다. 다른 거 다 빼고 한 가지 꼭 해줘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던 목회 현장을 소개해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목회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다가 어느 때 어느 설교는 이 설교에서 예언적인 설교도 하고 위로의 설교도 하고 한 설교로요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똑 떨어지게 한 가지씩만 해야 됩니다.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하면서 부정 부패를 사정없이 정부에 대해서 특별히 그때 화가 많이 났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불교 신자인간 종교는 마음에 안 맞는데 사람은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도 상당히 마음 아파했는데 윤모 배우가 독일인가 어디 불란서에서 돌아오니까 장관들을 비롯해서 세상에 청와대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나갔다는 비행장에 나갔다는 영접 나갔다는 보도가 교포신문에 있었습니다. 그걸 들고서는 어떻게 화가 납니까? 그래가지고 신랄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했더니 압니다. 고관들 자식들이 뭐 관리 자식들이 이민의 땅이 많이 왔고 그 실리콘 발리라고 전자센터입니다. 세계적인 센터인데요. 거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이 왔습니다. 얼굴이 노래집니다. 끝난 다음에 커피도 한 번 마시고 한번 갑니다. 그래서 아, 집사님 왜 악수하고 가셔야지 하고선 억지로 끌어당겨서 하고 갑니다. 두 주일에 한 번은 교회 나오고 한 번은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인데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친구도 나타납니다. 대체적으로 처음 온 친구는 저 스피커 밑에 다 앉아 있습니다. 아마 녹음기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딱 서 있습니다. 제가 설교가 어떤 설교가 나올 것인가와 그분들 보통 고개 숙이고 있던 그 친구들 정신을 바짝 차고 쳐다봅니다. 본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하는 것입니다. 서론은 간단합니다. 낯설고 물설고 피부마저 서는 이국 땅에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지쳤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얼마나 갈등을 많이 느끼셨습니까? 하면서 그저 끝날 때까지 목양 설교입니다. 거기 뭐 삼시옷을 쓰지 않았어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주십니다.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십니다. 평안케 하십니다. 그 긴장했던 몇 교인들이 얼굴이 확 풀리면서 얼굴이 싹 달라집니다. 미소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굴로 나에게 주는 말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약간 지난번에 노망기가 젊은 노망기가 있었겠지. 몇 주일쯤 또 지나가다 또 그런 소리가 또 나옵니다. 바짝 긴장합니다. 그러기를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전 교인들을 모아놨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한 사람도 못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칠판 놓고 강의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했습니다. 설교는 크게 목적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복음적인 설교, 그리고 교훈적인 설교, 그리고 위로의 설교, 그 다음에 예언적인 설교 네수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이타민 A, B, C, D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자식들이 바이타민 C만 좋다고 달라고 한다면, 바이타민 C의 음식만 좋다고 달라고 한다면 그것을 계속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느냐고 손을 들어갈 때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주의 종입니다. 고로 여러분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저는 여러분에게 바이타민 A도 선포의 설교도 교훈의 설교도 위로의 설교도 예언의 설교도 빼놓지 않고 먹여야 합니다. 이해되신 분들만 다음 주일부터 제 교회에 나오시고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삶과 다른 교회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간 적이 없습니다. 쓰면 쓴 대로 먹고 담은 단 대로 먹는 그러한 교인들로 변형을 시켜놓았습니다. 지금 제가 금방 했던 이 강의를 돌아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교인들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문제는 비율을 얼마만큼 잡으면 됩니까? 하고 여러분이 질문하게 되실 겁니다. 선포의 설교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생애와 교훈과 순환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어찌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에서요 여러분 거기다 아예 마크를 하시죠. 68페이지도 한번 하시죠. 캐리그마틱 프리칭은 한 30%에서 35%의 정도를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열로 잡아가지고 말이죠. 10번 설교할 때 이런 설교 한 3번 내지 3번 반이 어떨까 그런 말입니다. 제 말은요. 그 다음에 디닥틱 프리칭이나 교훈적인 교리적인 신학적인 설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는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꽉꼬박 가르치는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잘 받아들였습니다. 소위 사경회가 있어가지고 잘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께서 꼭 명심하십시오. 이 설교는 교인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20%에서 한 25%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양 설교는 위로의 설교는 아무래도 좋아하니까요 30%에서 35%를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적인 설교는요 참 재밌습니다. 이번 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요 설교하면서 전혀 그 설교는요 선포의 설교였습니다. 제가 요즘 어느 교회에서 매주일 세 번씩 설교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셔서요. 항상 신학 교수는 대체적으로 스피어 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안 계시면 언니들 부림을 당해서 같이 살아주는데요. 선포적인 설교였습니다. 근데 제목은 선택의 이동이라 하는 겁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이게 선택에 응답을 제대로 못할 때 옮겨갔다. 로마로 옮겼고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독일,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그 미국도 다 못하니까 이제 한국으로 옮겨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부분에 가가지고 간단합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그 선택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그때가 누구냐면 이회창 국무총리를 바꿀 때입니다. 저는 기분 되게 나빴습니다. 대단히 용서하십시오. 저는 대통령보다 이회창 씨를 더 좋아합니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저는요. 참 멋있었습니다. 그분만 붙잡고 계속 정치를 하면 상당히 우리 대통령이 많이 올라갈 걸로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한참 기대를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그분을 난데없이 갈아치워버리고 뭐 대통령 무슨 통치권에 도전 이상한 말을 갖다 쓰면서 되게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요 간단히 얘기 설교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선택을 했는데 선택에 올바르게 따르지 못하면 그 선택을 이동시킵니다. 국민을 이동시킵니다. 예를 들 같으면 그래도 법과 질서대로 해보려는 우리의 총리를 물건 바꾸듯이 당장에 바꿔버리고 이런 분에게는 선택의 이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말 탄냐? 그리고 이제 바로 설교 또 다른 설교 넘어갔습니다. 아 했더니 장관 식구인가 봅니다. 권사님이 따라오면서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한 세 번째 예 하다 보니 계속 따라와요. 무슨 쫓기든 도둑도 어느 한계 가든 다시 돌아선 것입니다. 이 설교자한테 함부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딱 돌아서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저 간단한 그 사례 그것도 두려워할 사례를 들었는데 지금 권사님 뭘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나야 그 교회 목사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그 교회에 앉으려고 하게 되면요 그런 말 듣게 되면 저를 꼭 정신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전혀 제가 그 교회에 목회할 사람입니다. 바르게 말했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얼른 도망치더군요. 아 예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귀에 설교단 말을 했던 말입니다. 금검 전략 설교가 나왔는데 하, 목사님 훌륭한 설교자님 이게 뭘 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십니까? 시간으로선 1분도 걸리지 않은 예언적인 부분을 예화로 들었는데 온 설교를 30분 설교면 29분의 설교를 이 대사회적인 이 예언적인 설교로 채색을 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완전히 검정색입니다. 모든 색깔을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이 설교를 자주 하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정치 목사니 특정 지역 인물을 지지하느니 자유신학이니 미안합니다. 옛날에 기독교 장로 기장치기니 뭐 말 많이 나올 겁니다. 옛날에 기장이 그랬습니다. 지금 기장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대사회 소셜 프로페틱 설교는요 10%에서 15% 정도 10번 설교할 때 한 번 정도 터뜨려야 되지 않게 내가 이렇게 봅니다. 보통은 전혀 그런 게 없다가 설교를 한 아홉 번쯤 한 다음에 그 한 편의 설교만큼 깨끗하게 개인의 회개를 촉구하고 이 나라의 부정과 부패를 지도자의 잘못을 세례요한처럼 지적하는 그런 설교가 돼야 여러분께서 바이타민 ABC들을 먹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천당 문전에서 심판하실 때 교인이 올라오면서 성령이 오셨다 하면 성령 성령을 삼시오만 붙이고 올 때 분명코 그 교인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어떻게 됐냐? 우리 목사님은 저에게 주로 삼시오 발음만 계속하면서 박수만 치면 된다 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너네 목사 모시고 와. 모시고 왔을 때 너 교인 너는 죄가 없다. 천당 들어가거라. 너는 어찌해서 내 귀한 양을 이렇게 편식시켰느냐. 너는 가거라 하고서 틀림없이 목사 당이든 목사 오기든 보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올라오는데 교리적으로 성격이나 교리적으로 뭐 신론이 어떻고 인론이 어떻고 뭐 주일 성수가 어떻고 너 어디냐? 예, 저는 어디입니다. 그래 너도 예수교 장로의 이름 맞지? 예 맞습니다. 너네 목사 데려와 해가지고 똑같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1970년 초반에 한 사람이 나오면서 그저 교인들이 오면서 그저 교인은 몇 명 안 되는데 그렇게도 정의를 칸같이 하면서 올라오니까 너는 장로교는 장로교인데 예수 장로가 아니지?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 누구야? 아홉 사람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회정의만을 외쳤던 분들은 이제 성령운동에 열심히 앞을 서면서 한국교회 갱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령운동 새롭게 어떤 새로운 시기를 맞이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이런 모임도 그런 곳에서 주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소리만 하는 사람도 이제는 편식된 것을 발견하고서 바르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과 이사야와 세례요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부디 부탁합니다. 이제 제가 맺는 말을 읽어서 제 강의를 끝맺겠습니다. 한국의 강단에는 오늘도 어떤 형태의 설교자들이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가? 자신의 메시지의 성격은 어떤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가? 생각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절대수는 양들이 원하는 음식만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 설교가 아니라 그들에게 끌려가고 편승해가는 불행한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편식을 계속하여 발생된 병에 양들의 정신과 육체는 깊숙이 파묻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설교의 거성들이 보여준 흔적을 우리 자신의 설교사에게서 적용할 수 있는 길은 정녕 없는 것인지 반성을 요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 만능에 도취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어야 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21세기의 목회의장에 돌입하는 한국의 설교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촉구하는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